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나무는 나무 그늘에 쉬어 간 사람을, 강은 강물에 적시고 간 사람을, 나는 내 마음에 머물다 간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서 그리운 누군가를 생각하며 8월 11일 행복찾기 시작합니다.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여름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한방차 시작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조금 이제 집에서 해보신 네.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또 이렇게 여름에 저희가 네. 이제 쉽게 또 할 수 있는 네. 또 한방차가 오늘 또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이 방송 안 들으시면 손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네. 보약의 대명사일 겁니다. 십전대보탕에 대해서 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십전대보탕.
네. 네. 이름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보약의 대명사라는 부분들을 딱 입증해 주는 게 십전이라는 거는요. 10이라는 건데 한방에서 말하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의미를 아. 네. 뜻합니다. 그 완전한 한약 보약 같은 건데요. 우리가 보약의 그 분류를 정할 때는 기를 보할 것이냐 네. 아니면 혀를 보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전대보탄은 이 둘 다를 다 양쪽을 잡을 수 있는 오. 그런 네, 한방차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십전대보탕을 구성하는 네. 그 원리는요. 그 사군자탕과 사물탕 그리고 환기건중탕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군자탕이라고 하면요. 기를 보하는 거예요.
기를.
그래서 이 사군자탕은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한테 남자들의 대명사 같은 그런 보약입니다.
네.
기를 보해주는 그런 보약인 거고요. 사물탕 하면은 여성에게 굉장히 좋은 혀를 보하는 그런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구성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군자탕이니까 앞에 사라는 거는 네 가지 네. 한약인데요. 감초, 백복력, 백출, 인삼입니다.
오.
네, 굉장히 흔히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보약의 그런 구성하는 약재들인데요.
네.
이렇게 기를 보하는 한약재들의 특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라고 하면 에너지를 잘 돌려준다는 네. 그런 의미인데요.
네.
약재들이 이렇게 색깔이 진하지 않습니다. 인삼도 그렇고 백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얗게
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사물탕 베이스로 된 거는 우리가 당귀, 백작약, 숙지황, 청궁 어떻게 보면 여성 보약이에요.
네.
당귀, 청궁 같은 경우는 임신 시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여성의
네.
보혈을 담당하는 한약인데요.
네.
이 사물탕과 사군자탕이 같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이제 환기건중탕이라고 하면은 계지, 생강, 대추, 백작약, 감초, 환기, 교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중초 그러니까 소화도 되게 잘 되게 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엔 굉장히 귀한 한약이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귀도 허약하고 뭐 이렇게 혈액도 부족하고 이러신 분들을 만나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네.
정말 허약하신 분들 이렇게 얼굴에서도 나타납니다. 마르시고 얼굴도 하얗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네.
창백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기운도 없으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십전대보탕이 정말 좋은 그런 약이겠지만
네.
어디가 막 비만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 이렇다 이런 분들이 드시면은 오히려 악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이 드시는 네. 건데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네. 너무 많아서 난 못하겠다. 어디서 사 먹든지 안 돼. 네. 집에서 혹시 만들어 먹는 네. 방법이 없을까요?
쉽게 알려드리면요. 네. 일단 이제 약재상에서 이게 이제 차처럼 이렇게 구성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요거를 이렇게 끓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환이나 가루로 된 거는 저는 좀 주의하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간이라든가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이것도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농약이라든가 독성 성분들은요 보통 1시간 정도 끓이게 되면은 이 성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약하게 진하지 네. 않게 끓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식전대포탕을 오늘 주제로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는 거거든요. 5000년의 임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돼서 좀 다 이렇게 빠져나왔었을 겁니다. 지금도 한국에 가면 인사동에 이제 식전대포탕 차가 팔아요.
네, 차집에 가면.
네, 네, 아주 유명한 차죠. 거기 뭐 계란 동동 띄워서 네. 잔 넣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서 이렇게 무리가 없는 부분. 네. 하지만 뭐든지 가요불급입니다. 일주일 이상 안 되는 거고, 내가 너무나 이렇게 약을 먹거나, 또 이렇게 실하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과체중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드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네.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는 네. 제가 이 식전대부터 구성하는 약재가 어떻게 보면 다 12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4가지 사군자탕, 감초, 백복령, 백출인삼, 그리고 네. 사물탕, 당귀, 백작약, 숙지향, 천궁 여기에다 이제 대추, 생강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래서 사군자탕은 삼계탕을 끓일 때 사군자탕을 넣어서 남성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삼계탕 할 때
네. 그리고 네. 이제 사물탕은 끓여서 거기다 이제 여성분들한테 하고 또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한테는 총명탕을 끓여서 같이 네. 그렇게 하면은 이 잡냄새도 줄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맛도 좋고 네. 또 굉장히 영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식전대부탕을 이렇게 한번 끓여놓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올리고당, 간장 네. 뭐 약간의 소금 해가지고 끓여가지고요 이거를 이게 간장 같은 그러니까 소스처럼 만들어서 수육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찍어 먹어도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수육을 만드실 때도 이걸 이용하시면요 굉장히 맛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기에서도 그 잡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향긋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육 같은 거 할 때 식전대부탕 네. 재료를 조금 섞어서 넣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리고 약간의 색깔이 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육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카라멜빛처럼 이렇게 나와서 네. 먹기에도 좋고요. 뭔가 이제 그럴싸해 보입니다.
향도 약간 네. 한방 냄새가 네. 나면서 조금 고급져지겠네요.
네. 그리고 뭐 삼겹살을 뭐 이렇게 우리가 네. 이렇게 동파유리라고 하죠. 네, 동파유리. 뭐 그런 네. 요리를 할 때도 이런 한약재를 많이 끓이셨다면은 요거는 이제 끓이실 때 이용하시기도 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렇게 간장이라든가 이렇게 가미하셔가지고 소스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식전대부탕 하면 네.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네. 다방에서도 네. 그 어르신들이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달걀 딱 띄워서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약 네. 성분에는 다 거의 당류들이고요. 네. 단백질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란 하나가 들어가면 단백질이 들어가서 완전해지는 건데요. 네. 참 그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리고 맛도 있고요. 네. 거기에 뭐 대추라고 해야 되죠. 대추 이렇게 돌돌 네. 말아가지고 꽃처럼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잣 같은 거 넣어가지고 씹는 맛도 있게끔 이렇게 네. 하는데요. 네, 참 이 보약을 음식으로 네. 이렇게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지금 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한방차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십전 대보탕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고 정말 우리 가족 중에 허약한 분이 있으시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이것도 마실 때 어느 정도 한 번에 마셔야 되나요?
항상 한첩 분량이라는 거는 하루 네. 양인 건데요. 하루? 네. 네, 보통 이제 다 뭐 6g 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끓일 때 한 1리터 정도
한 번 끓일 때
네.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 다 먹을 거다 하면 2리터 정도를 넣고 이렇게 끓이셔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약처럼 먹는 것보다는 한방차처럼 좀 라이트하게 해서
차처럼
네. 네. 한 번에 드시는 양은 한 150cc 정도 이렇게 네. 드시는 걸로 권장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번이고요. 네. 그리고 식후에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0이면 종이컵 한
그렇습니다. 종이컵에 네. 한 5분의 4 정도 네,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종이컵에서 한 80% 정도만 네, 채우시면 네.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임 박사님과 십전 대보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WC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에이더블유씨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제임스정 AWC 프로그램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청취자분의 그 렌트비 밀려서 네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방송을 좀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좀 더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소송장이 와서 거기에 네. 리스판드 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해드렸어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궁금하시다고 하거든요.
네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언 중에 하나는
네.
아,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길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네. 당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더구나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네.
법원에서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공문서가 오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시고
그렇죠.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우시면
네.
굉장히 당황하실 텐데 이 일은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 있는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법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네.
사실은 이제 법원에 가지 않고 사실 돈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렌트비를 지불하면 법적으로 안 가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케이스를 랜로드가 이미 렌트비를 받았으니까 드랍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나 내가 렌트비를 지금 당장 갚아야 될 여유가 없을 때는 하는 수 없이 법적으로 출두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에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뭐 그 우리 교통법 위반으로 티켓 때문에
네.
그 뮤니시플 코트에 가셔도 얼마나 줄이 길고 그냥 두세 시간 기다린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버겐 카운티의 이 특별 법원에 가도
네.
상당히 레노노 테넌트 분쟁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꼭 갑니다. 그리고 내가 출두해야 될 날짜와 시간은 언제입니다. 라는 걸 확인하는
네.
컨퍼런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이메일로 이런 게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접속하셔서 제 시간에 들어가셔야지 된다.
네.
그리고 그 시간에도 그 시간에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이 통역관을 불러올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사실은 렌트비가 밀리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렌트비를 갚을 내용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간략하게 발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그 사이에 이게 출두하는 날짜가 오기 전에 뭐 어떻게 친구나 누구에게 돈을 유용해서 렌트비가 만들어졌다, 전액이. 네. 네. 그러면 내면은 이거는 드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법원에 가셔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테넌트가 반드시 줘야 될 자신의 정보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네. 아, Tenant Case Information Statement 요거 TCIS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최소한 5일 전에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통역관이 필요하면 통역관이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직접 안 하시고 이 법원에 있는 직원들을 향해서 팩스로 사실 요즘에 팩스 보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메일에서 또 너무 많이 오니까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요즘에는 팩스를 복사기랑 연결해서 특별히 AWC에게 이걸 너무 잘 도와주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영문 편지를 작성해드려서 그날 몇 월 며칠에 나는 통역관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팩스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통역관이 필요하면 미리 통역관이 바쁠 테니까 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통역관 필요하다라는 요청 팩스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늦지 않도록 날짜와 그 다음에 장소, 코트룸, 그리고 시간에 법정에 나가셔야 됩니다. 법정에 나가면 판사가 정말 저도 이름을 외울 만큼 그 판사가 계신데요. 가장 먼저는 랜드로드 테넌트한테 반복되는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TV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법원이 해줄 수 있는 것, 법원이 해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코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예상되는 결과가 드러나고 그 결과에 따라 랜드로드 테넌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교육용 비디오가 있어요. 그걸 충실하게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봐야 됩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그 판결이나 이게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출석을 확인하고 그 비디오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회가 되면서 둘 다 내보내게 되죠. 모든 사람이 이제 복도로 나가서 자신의 자신의 상대방 측 변호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어떤 분은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변호사 대신에 통역관을 데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대인은 반드시, 그러니까 랜드로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임대인도 거기, 그러니까 랜드로드도 나오는데 만일에 그 법정 대리인인 랜드로드 측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건은 dismissed, 자동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변호사비까지 썼으니까 안 나올 이유가 만무하죠. 그런데 만일 그러면 임차인인 테넌트가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기본 이렇게 돼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랜드로드가 원하는 대로 디폴트 케이스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디폴트는 뭐냐면 바로 법정 판결을 랜드로드가 법원에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더라도 또 계획이 철저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잊지 말고 법원에 반드시 제 시간에 바른 법정 코트에 출두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테넌트 입장에서는 다 지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 사실 그날 그 밀린 렌트비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럼 그날 오후 몇 시까지 요거를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코트에서 있는 어떤 어카운트로 돈을 넣어라. 요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랜드로드는 테넌트를 강제로 그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무게추가 있는데 하나는 돈 문제, 렌트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세입자는 내가 이 집을 계속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집을 나갈 것인가라는 결심이 서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내가 나가게 된다 하면은 조금 그 전개가 달라질 수 있는데 나는 이사 비용도 그렇고 우리가 또 소위 말해서 복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발생되니까 그런 추가 비용보다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최대한 어떻게 돈을 상식적으로 갚을 것인가라는 계획서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뭐 코비드 전에 좀 밀리고 그렇게 해서도 냈고
네.
또 내가 여기 산 지 벌써 8년이나 됐고
네.
이전에도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또 주인이 이러저러한 잘못으로 나도 손해를 봤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사실은 손해보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집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살 수 없는 집 주거 불가가 나면요.
네.
사실 랜로드든 세입자든 주거 불가 집에서 살다가는 엄청난 티켓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아니다.
네.
이게 주법이 기준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세입자 편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곰팡이가 심하다. 빈대나 설치류 그러니까 쥐들이 너무 많다.
네.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또는 또 running water. 그래서 물도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
네.
심지어는 토일렛이 막히고 이거 요청했는데 오랫동안 그 무시하고 고쳐주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창문이 깨졌는데 유리를 안 갈아줬다.
네.
바닥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주거하기 불편하다. 또는 페인트인데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가 아직도
네.
칠해져 있는데 이거 보니까 뉴저지 환경 기준의 위반이다.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쿠킹할 수 있는 스토브,
네.
그 다음에 냉장고 이런 또 제공된 가전제품이 바꿔달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바뀌어지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로비나 계단 뭐 이런 게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렌트비와 상관없어도 나는 이런 불편을 옛날에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것을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자기 주장을 좀 미국에서는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렌트비는 이러저러한 코비드나 이러한 이유로 또는 이직이나 실업 이런 이유로 지금 힘들게 내가 벌고 있지만 한꺼번에 그만한 돈은 못 보니까 나는 분명히 분할을 통해서 갚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상대방 변호사도 이 일을 계속해서 분쟁할 수 없겠죠.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걸 합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
다시
네.
이제 코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판사가 묻게 됩니다. 랜로드 측 변호사와 그다음에 테넌트 사이에서 당신은 합의를 했습니까?
네.
예, 그러면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합의가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날짜로 그 문제를 또 조정하기 위해서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달 정도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나가서 길바닥에 가라 이러는 법은 없으니까
네.
당황하지 않고
네.
협의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사실 이런 랜로드하고 테넌트하고 벌어지는 일들은
네.
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네.
그래도 항상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거
네네.
그런 것들의 시각으로 보다 보면
네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재판을 가게 된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실 판사가 이제 그 강제 퇴거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랜로드가 요청한 밀린 렌트비를 전액 바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강제 퇴거 명령은 아주 뭐 불평과 불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질서 있는 철거 명령. 그래서 그 orderly removal. 그래서
네.
이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네.
내가 나간다. 그리고 뭘 부시거나
네.
열받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법적인 이 보호 아래서
네.
자기 집을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3일 이내의 건물을 만일에 이제 그 커머셜은 3일 이내
네.
그리고 레지덴셜은 최대 7일까지 이제 짐을 싸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렌트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사실은 렌트비의 관한 문제는 또 다른 코트가 열려야 됩니다. 아. 그것은 바로 소액 청구과. 네. 그래서 이게 small claim. 요거는 뭐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뭐 물건을 주물해서 만들어 뒀는데
네.
물건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을 때 물건을 만든 업자가 그 small claims 돈 못 받아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랜로드도 그거는 렌트비를 또 받으려면 이거는 이제 강제 퇴거를 할 거냐 말 거냐거든요. 그리고 네. 그 안에 협의를 해라.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법 쪽에서는 지금 강제 퇴거, 그러니까 질서 있는 철거 명령, an order for orderly removal을 이슈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은 7일 안에 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끌다 보면,
네.
끌다 보면 사실은 이제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하는데 보면 이제 이게 노란 선이 쫙 껴지고 네. 이게 시간 내에 꺼내라. 그래서 네. US 마샬이 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당황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럴 때 보면 이제 아이들 뭐 학교 가는 거라든지 중요한 살림, 추억의 사진첩 이걸 못 꺼내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것도 세상이 끝난 게 결코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아는데 네. 그때 못해도 법정에 가서 또 내가 다른 날짜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라고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법이 허용을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차근차근 제대로 자신의 소유로 된 소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끝이 없어요.
네네.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살면서 사실 겪고 또 안 겪으면 좋겠지만
네네.
어쩔 수 없이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네네.
합의가 이루지 못했을 때 이제 재판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뭐 조언 한마디?
네. 그러니까 랜로드께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데 한국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법정의 특별 민사 담당관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제로 철거하려던 시도 이거 하나만 했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당합니다.
네.
특별히 이것을 법률 용어로 불법적인 폐쇄인데요. illegal lockout. 그래서
네.
이 세입자가 지금 렌트비를 못 낸 세입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바꿔버리는 현상
네.
이런 거 하셨다가는 굉장히 크게 오히려 법이 세입자, 렌트비를 밀린 세입자 편을 들어드릴 수 있고 뉴저지에는
네.
이런 많은 민권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그 테넌트를 보호하려고 advocacy non-profit organization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네.
특별히 이제 소수인종을 위해서
네.
랜로드의 뭐 소위 말하는 갑질이나 횡포에
네.
법률적 지원을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식으로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는 절대 아니고
네.
이제 법적인 보호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철저히 법적인 절차를 따르셔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 의문이 생기거나 아,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 계시면 AWSA로 전화 주시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은 대면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AWS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픈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